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작년 한글날 즈음에 저희 MBC에서 말의 힘이라는 실험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갓 지은 쌀밥을 유리병 두 개에 각각 나눠 담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또 한쪽에는 짜증나라는 문구를 써붙여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고맙습니다라고 쓰여진 병에는 칭찬의 말을 짜증나라고 쓰여진 병에는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밥에는 군데군데 하얀 곰팡이가 생기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난 반면 짜증나 밥은 시커먼 곰팡이에 뒤덮인 채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밥풀에 귀가 달린 것도 아닌데 어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만 2살배기 아이들을 찌끄레기라고 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결백하다 말할 수 있을까? 무심히 던지는 말의 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5월 13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5월 13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휴대폰 뒷자리 7163번 쓰시는 분이 이진 씨 항상 아침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좋은 방송 감사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유현상의 곱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귀를 붙여놓고 칭찬의 말을 쏟아부은 밥 그리고 짜증나라는 글귀를 붙여놓고 부정적인 말에 쏟아부은 밥이 보여준 변화와 또 차이가 참 놀라운 실험이었죠.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한 달간 실험을 해본 결과 말의 힘에 관한 이야기 어떤 거였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시작하면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린 정서적인 의미가 어떤 신비로운 힘처럼 작용해서 무생물이나 식물에도 변화를 불러 온다는 이 실험 결과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든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미신이야 이렇게 넘기기에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진리의 실체 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믿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사물에 미치는 말의 힘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사람한테 미치는 파장은 오죽할까요. 보육교사들로부터 빨리 먹어 이 찌끄레기들아 이렇게 비하 섞인 말들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했던 아이들 만 두 살에 불과해서 그 부정적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학대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다 쳐도 오늘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도 또 좌절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무쪼록 오늘 고운 말로 함께하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의 한방, 고산 윤선도 선생의 장수 비결 이야기 전해드릴 거예요. 또 매주 일요일 뇌공학자와 함께하는 뇌과학탐구소에서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 또 구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클리닉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총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의 건강 비결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노년의 오랜 귀향살이에도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장수했던 비결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어떤 분의 건강 비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이제 날씨가 점점 더운 여름으로 가고 있죠.
예.
이 더울 때는 말이죠.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러면 어부사시사 이런 연시조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예.
우리나라 국문학사에서 빛나는 걸작으로 평가받는 어부사시사.
네.
바로 고산 윤선도 선생이 지은 겁니다.
예.
바로 또 이분은요. 85세까지 대단한 장수입니다.
아, 그러네요.
요즘으로 보면 최소한 105세에서 110살 정도인데요. 바로 이 고산 윤선도 선생의 장수 비결을 오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 자연을 시로 성화시킨 작품 어부사시사 지었는데요. 바로 이분이 시조문학의 대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짧은 걸 단가는 윤선도, 긴 걸 장가는 송강정철 이런 말이 있죠.
네.
대단한 시조문학의 대가죠. 거기다가 또 정치가입니다. 사색 당파 가운데 남인의 거두입니다. 바로 그 반대파가 노론 송시열이죠. 아주 앙숙이었죠.
네.
그리고 그다 또 이 고사는 또 이 정쟁을 하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무려 14년 7개월이나 귀양살이했습니다. 그러고도 85세까지 건강히 장수하시니까 그 비결이 뭐냐 싶고요.
예.
그다가 또 마지막 유배를 갖다가 74세에서 81세까지 7년이나 했습니다.
와.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 연세 많은 나이도 그걸 잘 극복해내고 귀향이 끝나서 또 여생을 자기가 만들었던 섬 보길도에서 보내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와, 이 윤선도 선생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도 다른 선비들처럼 청빈하고 또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정신력이 강했기 때문인가요?
자, 그 긴 오랜 귀향살이를 잘 견뎌냈으니까 뭐 정신력이 강했다 그거는 맞는데
예.
청빈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 오. 이 고산 윤선도 해남 윤씨 이 집안은요. 전라도에서 16세기부터 지금까지 500년 이상 내려온 대단한 부잣집입니다. 특히나 이 1600년대 중반에 대규모 간석지를 두 곳이나 조성해 놓았다고 하죠. 뭐 전남 진도군 임해면 굴포리에 뭐 100만여 평하고 완도군 노화읍 석중리 한 100만여 평. 요즘 같은 뭐 중장비 없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간척 사업을 했던 거죠.
윤선도 선생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부잣집이었다면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또 아주 최상급 음식과 약으로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것도 장수 비결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겠죠. 지난번 그 추사 김정희 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집안은요. 뭐 그것보다도 이 집안이 적선, 즉 기부를 많이 한 것을 첫째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산 고택에는 노구당이라는 당호가 현판에 걸려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서는 이 노구당이 뭐냐? 관용, 적선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집안에는 삼계옥문 적선지가 이런 말이 전해오거든요. 세 번이나 옥문을 열어준 적선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이 집 주변에 워낙 그 가난해가지고 세금을 내지 못한 지역민이 있었어요. 세금을 하도 안 내니까 감옥에 옥에 갇혀버립니다.
네.
그때마다 이 고산의 고조부였던 윤효정이라는 분이 그 세금을 대신 내줘가지고 세 번이나 감옥에서 꺼내줬다. 그래서 삼계옥문 적선지가 이런 겁니다. 사실 이 해남 윤씨 가문에서 이 적선하는 것은 그 가훈의 핵심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이거 기부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편안해져서 건강 장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부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는 뭐 테레사 수녀 슈바이츠 박사에게도 말씀드렸었죠.
이게 적선을 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윤선도 선생 집안 여건은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데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사는 말이죠.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네.
8살에 큰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종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양부도 이 종가에 양자로 갔는데 자식이 없어서 또 고산을 양조로 삼았거든요. 본래 숙부였는데 양아버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로 이 종손이란 역할이 막중합니다. 심리적 부담감이 커가지고 사실은 건강 장수하는데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네.
왜냐? 이 보면 그 친부모, 양부모 다 이렇게 3년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산 윤선도도 22살 때는 양모가 돌아가시고 23살 때는 생모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그리고 20 6세 때는 진사시에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부의 건강이 위중해져가지고 병간호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요. 20대 때 대부분을 상복 입고 지냈단 말입니다. 3년 상관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고산이 17세에 혼인을 해서 3남 2녀를 두었는데 이 부부가 한 53년간 고락을 같이 하다가 한 살 아래 부인이 68세 때 먼저 사망했습니다.
아. 그 윤선도 선생이 또 귀향을 세 번이나 갔다고 하셨잖아요. 늙은 몸으로 객지에 가서 지내야 했으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고산의 성격이 타협할지 모르는 강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 7개월 동안 여러 유배지에서 귀향사를 겪어야 했고 항상 뭐 많은 정적들 틈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이 고산이 30살 나이 때 벼슬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당시에 그 대북파 권력 실세했던 이첨의 죄상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뭐 실세에 상소 올렸으니까 뭐 그다음에 바로 함경북도 경원으로 유배를 되었답니다.
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양아버지도 이 아들 상소 잘못했다고 아버지까지 강원도 관찰사 자리 있다가 쫓겨났답니다.
네.
그 자기 자식의 때문에 아버지 벼슬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산이 먼 길 걸어 도착한 유배지에서도 참 양아버지 안부를 걱정했고 그래서 외롭고 힘겨운 마음을 울고 가는 기러기로 표현한 시조도 남겼다는 거죠. 거기 갔다 다시 1년 뒤에 유배지가 경상도 기장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다음에 양부가 또 사망했습니다. 이 귀향가 있으면 사망한데 상복도 못 입습니다.
네.
그렇다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거죠.
8년이나 귀향살이를 했는데 또 귀향을 간 건 무엇 때문이었죠?
52세 때 이제 사도시 정이라는 관직에 재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보길도에 있다가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병자호란에서 대궐로 돌아온 임금을 문안 안 했다. 나쁜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경북 영동으로 유배를 시켰다가 다음에 풀려났습니다.
네.
또 그러고 한 20년 지나가지고 74세 때 효종이 승하를 하시니까 인조의 계비였던 조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
그때 서인의 거도였던 송시열을 비난하는 상소 올렸다가 이번에는 또 그냥 어디로 갔냐.
네.
함경도 삼수로 갑니다.
어.
자, 이 삼수 하면은 삼수갑산. 우리나라 최북방의 가장 추운 곳입니다.
네.
그런 뭐 유명한 귀향지인데 그 70이 넘은 나이에 그곳에 지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려 5년간을 뭐 그렇게 흘러서 보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뭄으로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유배지가 전라남도 광양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추운 지방인 삼수에 비해서 남쪽 광양은 지내기가 조금 나았나요?
아무래도 뭐 겨울을 지내기에는 삼수에 비할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이 광양도 흉년으로 피해를 입었고 또 그게 그러니까 같은 남인이었던 흐목이라는 분의 이분도 88세까지 장수한 분입니다.
네.
이 흐목의 표현에 의하면은 남쪽 바다 끝바닷가로 풍토가 심히 나빠서 난환과 기괴한 병이 있어 객지에서 와 사는 사람 10명 가운데 8, 9명은 죽었다. 2년 뒤에 큰 가뭄이 들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 10명 가운데 8, 90%가 죽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고산은 죽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81세가 되었을 때야 왕이 이제 특명으로 풀어줬던 겁니다. 풀려나서 보길도에서 4년 지내다가 85세로 사망했는데 이게 대단하죠. 그 보통 사람 다 죽는데 이 늙어서도 안 죽었다.
네.
이분이 대단한 비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역사 속 인물들의 건강 비결 중에서 고산 윤선도 선생의 장수 비결 이야기 첫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청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2633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심수봉의 노래입니다. 비나리.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일요일에는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와 함께 새롭고 흥미로운 뇌과학의 세계 탐구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얻는 많은 정보들이 어떻게 우리 뇌 속에 저장이 되는지 기억의 메커니즘 또 기억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는데요. 오늘 주제도 기억과 관련이 깊은 건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치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네.
치매 증상은 일반적으로 환자도 보호자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초기 증상은 건망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넘기곤 하는데요. 노년기에 자신은 물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이러한 치매와 건망증의 구분 방법 그리고 치매의 다양한 예방법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치매 또 건망증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알고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치매 건망증이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아, 네. 보건복지부의 중앙치매센터의 정의에 따르면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기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네.
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며 이외에도 언어 능력, 판단력의 저하 및 성격의 변화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예.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는 분명한 뇌진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건망증은 단기 기억 장애 혹은 뇌 일시적 검색 능력 장애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즉 시간 공간적인 맥락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리인 기억 현상에 착오가 생기는 것이고요. 사실 이 단어는 의학 용어라기보다는 생활 용어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의학 사전에서도 기억 상실, 기억 저하 같은 용어들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잘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건망증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죠.
예.
이러한 건망증은 기억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을 때나 지나치게 긴장을 하고 있을 때나 혹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뇌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도 건망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상적인 예,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망증의 경우에는 사건이나 경험의 내용 중 일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이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낮에 오후 6시까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드시러 오라는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할머니께서 건망증이 있다면 몇 시에 오라고 했더라라고 다시 아들에게 전화해서 묻게 되겠지만
네.
만약 치매 환자이시라면 아들이 그런 전화를 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채 남편의 저녁을 준비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건망증의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은 부분이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는 경우 많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건망증의 경우에는 기억된 내용을 인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치매의 경우에는 내용을 저장하는 단계부터 장애가 있는 것이죠.
네.
아울러 치매는 건망증과는 달리 진행성 장애이기 때문에 기억력 장애는 점점 더 심해지고 직무 수행이나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력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빠진다면 건망증보다는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하고요.
예.
또한 치매는 건망증과 달리 단순한 기억력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압력이나 언어 능력을 비롯한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이기 때문에 성격 변화와 망상 등을 통해 정신행동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의 경우에는 기억된 내용을 인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치매의 경우에는 내용을 저장하는 단계부터 장애가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할 수 있는 요령은 따로 없을까요?
치매와 건망증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 과거 기억에 대한 힌트를 줬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치매의 경우 과거 기억에 대한 힌트를 주었을 때도 기억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요. 반면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건망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억력 감퇴에 대한 태도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치매의 경우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아예 모르거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반면 건망증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졌음을 인지하고 메모를 이용한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기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반의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긴 하지만 건망증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평소에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도 건망증이 있어서 흔히 하는 말로 덜렁댄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건 네, 왜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높은 경우를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낮은 경우를 건망증이라고 하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이러한 건망증이 심한 경우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저명한 국제학술지 뉴런저널에 실린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가 바로 그것인데요.
예.
토론토 대학교 연구진은 망각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이것은 오히려 뛰어난 지능의 반증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는 우리 기억을 관장하며 망각과 사고판단의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우리 뇌의 저장 공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마에서 더욱 중요하고 유용한 기억들만 남기고 다소 불필요하거나 단순 기억은 버리는 그런 취사선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구진은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그만큼 네. 해마에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더욱 현명한 판단할 수 있다는 비상한 능력을 지녔을 확률이 높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건망증이 천재성의 반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따라서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네.
관점을 돌려 혹시 나도 천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치매 건망증을 구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로 꼽히는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 습관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고요.
네.
치매 예방의 핵심은 위험 요인을 줄이고 보호 요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고요.
예.
예를 들자면 첫째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걸으셔야 하고요. 치매 위험 요인에 대한 그런 연구에 의하면 2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또는 30분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성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성인과 비교하여 치매 위험이 1.82배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규칙적인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시켜 뇌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뇌세포의 위축을 막음으로써 뇌 위축과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셔야 되는 건데요.
예.
노인의 인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 요인에 대한 논문 150편 이상을 분석한 메타 연구는 생선, 채소, 과일, 우유 등의 섭취가 인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양한 지적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저명한 학술지 뉴럴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독서, 도서관 이용, 연극 관람 등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지적 활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망증 그리고 치매 관련된 내용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9646번 쓰시는 분, 이렇게 좋은 방송을 날마다 청취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켜고 또 눈 감으면 끄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은 신청곡 임혁의 눈물 젖은 목포항에 보내봅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늘 하루 생활을 저희 건강한 아침을 비롯한 MBC 라디오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나 봐요. 9646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혁의 노래예요. 눈물 젖은 목포항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강동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부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 굉장히 많은 커플들에서 네. 외도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죠?
예, 실은 그 저희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굉장히 오해라는 게 네. 그 뭐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네. 남편 성매매라고 떠요.
음? 그게 뭐예요?
연관 검색어예요.
아, 진짜요?
예.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네. 그래서 뭐 지인들이 혹시 그런 기사가 있는지 알아봤대요. 네. 저희는 이제 부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마 외도를 했느냐.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게 아니고. 네. 남편 성매매 문제, 외도 문제가 있을 때 강 박사를 자주 찾아가니까. 아,
전문가라셔서.
그래서 연관 검색어에 지금도 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아침 저도 보고 왔는데. 그래서 저도 좀 재밌기도 하고. 네. 뭐 어쩔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은 뭐 전 주로 남성 성기능 장애 네. 또 백혜근 선생은 그 여성 성기능 장애를 보지만 이 특이하게도 성기능 장애 환자의 상당수가 네. 외도 문제를 갖고 있고요. 이혼이기로 부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거의 대다수 부부가 외도 문제 이슈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수로 확인을 하죠.
사실 이 외도, 뭐 남자 문제, 여자 문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인지 뭐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뭐 연인을 선택할 때 이 상대편이 과연 외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 왜 소위 바람기가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아, 당연하죠. 봐야 돼요.
봐야
실제로
돼요?
봐야 되는데 주로 이 참 마음 아픈 건 이렇게 관상들을 보세요.
네. 관상은 상관없나요?
눈꼬리가 어떻다는
맞아. 뭐 눈썹이 어떻다 이런 거 얘기 많던데요.
예, 뭐 코가 크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뭐 의사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그런 건 근거가 없고요.
네.
예, 특히 여성들의 경우 예. 이진 아나운서도 또 이렇게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남성의 바람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아, 예.
제가 오늘 특히 외도남 그리고 덧붙여서 외도녀의 특징 감별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외도남, 외도녀 감별법이요? 아마 지금 듣는 분들이 귀 쫑긋하실 것 같은데 어떤 네. 거죠?
네, 물론 100%는 아니고요.
네.
그러나 과학은 역시 통계에서 나오고요. 이
예.
통계가 의미하는 연구들이 알려준 바가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예. 제가 연수했던 건 미국 킨제이 성의연구소죠, 그죠?
네.
그 동료 의사 중에 키가 굉장히 큰 얀센 박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연구, 최근 보고가 있었는데,
네.
이 연구에서 외도의 위험인자를 두루 분석해 봤어요. 근데 그 결과, 자, 남녀 모두 각자의 성격, 성향, 몸의 상태, 체력, 뭐 정력 이런 문제.
이런 거
예,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성격 성향이나 인간관계 요소가 깊이 관여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막 이렇게 바람기가 있고 이러면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성관계란 것도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거기에 묘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중한 대상과 일관된, 뭐 결혼이라든지 연인도 일종의 일관된 관계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대상과 일관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그만큼 오히려 외도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뭐 어떤 특정 종교에서는 외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종교,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이거 그 큰 관련 없어요.
아, 결혼 유무도 바람과는 상관이 없는
뭐,
거예요.
저 연인이 있을 때 그 바람 피는 것도
하긴 그러네요.
외도잖아요. 그죠?
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엄밀히 말하면 남성의 외도 빈도는 23%, 미국 통계입니다.
예.
여성의 빈도는 19%. 예, 차이는 당연히 남자가 많은데 엄밀히 말해서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사실 전 놀라웠던 게 좀 예.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사교성 좋은 사람들이 네. 뭔가 이성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으니까 바람을 잘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있었는데 반대라는 게 좀 놀랐고요. 그러면 이 남녀 간의 뭐 비율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에 따른 그 내용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방송한 지 1년 몇 개월 됐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가 1년 전쯤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예, 대단하다. 남자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 그 왜 유대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겉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제가 1년 전쯤에 드렸던 말씀이 찌질이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사실은 좀 찌질한 면이 있는 사람들인데 남녀 차가 뚜렷하게 나는데요. 외도남의 특징은 습관적으로 위험이나 모험을 즐기는 경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평상시에 일정한 상황에 안정감을 못 느끼고 뭔가 좀 위험스러운
자극적이고.
행동을 예, 예 그런 거 취하는 사람들
아슬아슬한 걸 좋아하는군요.
예, 예. 유혹이나 자극에 쉽게 흥분하는 성향이 이런 분들한테 더 높아요. 이 연구에서도 특이한 현상은요 제가 늘 강조했었는데 오히려 성기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성기능에 자신이 없고 성생활, 성관계 실패를 두려워하는 남성들이 오히려 외도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죠. 근데 이게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연구에서만 아니고 여러 연구에서 반복되어 왔던 내용이에요.
네.
즉 배우자와의 성관계에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좌절감을 당하면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게 내가 뭔가 상대를 잘 이끌지 못하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남의 탓을 하죠.
그렇죠. 상대가 뭐 매력이 없다든지 저 사람이 나와 맞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 배우자와의 성관계에서 좌절된 성적 욕구를 예, 다른 대상을 통해 풀며 자신이 멀쩡한 남성임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꽤 많죠. 또 특히 이제 이런 양성들 보면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 익명성, 밤에 몰래 그리고 두 번 다시 만날 필요가 없고. 책임질 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책임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 다시 만날 필요가 없고 책임질 일이 없는 여성과의 관계.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의 섹스를 즐기는 경향도 외도남의 특징입니다. 마치 더 위험할수록 짜릿함을 느끼는 롤러코스터인데 사실 롤러코스터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특별한 날.
그렇죠. 어쩌다 타는 거죠. 네.
근데 매일 타셔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외도녀의 특징은 어떤가요?
제가 아주 중시했던 말이 유대관계를 형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남녀사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외도남들은요.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찌질이들이 많고
예.
여성들은 조금 달라요.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힘 자체, 능력 자체가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더 있거든요. 근데 여자도 유대관계의 문제인데 여자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내 배우자와 유대관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여자의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그 남자와 남편과 관계를 형성이 안 되면 공허감에 빠지면서 내용이 다르죠. 남자는 주로 유대 능력이 약할 때 생기는 거고
네.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남자와 유대 관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남자로부터 좌절감을 느낄 때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유대 관계를 워낙 중시하는 여자 입장에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못 찾을 경우
네.
쉽게 말해서 외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남녀의 외도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네.
남자들은 외도를 수시로 한다는 쪽이고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여자들은 그 결혼 관계의 종말의 신호가 바로 외도란 표현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남성들이 또 다른 면에서 쾌락 위주의 외도를 한다면요. 여성들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공허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성들은 주로 정서적 외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뭐 회사 동료라든지 뭔가 감정적으로 형성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로 성관계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요.
네.
또 이제 삐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지 그 뭐 이상한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도대체 저런 여자들이 있을는 할 정도로 밤에 가봐 엄청나게 많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전체 여성의 극히 소수가 예. 물을 흘려놓는 거고 네. 전체의 빈도로 보면 남자의 외도율은 거의 뭐 굉장히 높고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적죠. 물론 남성 중에도 정서적 외도인 경우가 덜 있긴 해요.
네.
아내의 성격 문제. 어. 즉 아내가 늘 거절하거나 무섭고 쉽게 말해서 남자 여자를 일종의 리더해야 되는데 리더가 되지 못하고 이럴 때 아내에 대한 분노 감정.
아.
뭐 아내가 나의 능력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뭐 시댁을 무시한다든지 관계 갈등이 있을 때 집에서 있어 마음 편치 않죠. 그죠? 그러다 보면 주로 뭐 회사에서 자고 외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밤에 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반대로 여성도 꼭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쾌락 위주의 외도도 엄연히 있긴 있어요. 예. 아까 왜 나이트클럽.
그렇죠.
그죠? 있는데 어쨌거나 그 빈도는 그런 식의 쾌락 위주의 빈도는 굉장히 덜하죠.
여성도 역시 이런 뭐 쾌락적인 이런 외도의 형태가 있기는 있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외도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배우자의 관계 형성에 실패할 때입니다. 성생활이 재미없고 감흥이 없으며 그리고 섹스리스로 흐른다면 분명 적신호죠. 저희가 4년 단위로 뭐 여러 단체 지원을 받아서 그 대한민국의 성생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2년 전이죠. 재작년에 냈던 그 결과에서도 보면 실제로 섹스리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이 20%인데 우리나라는 4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안 하냐 나도 안 한다 우리 부부도 안 해 너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섹스리스도 우리나라에 많지만 그중에서도 섹스리스인 부부에서 각자 배우자의 외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부부가 섹스리스라면 분명 뚜렷한 적신인 건 맞아요. 이 방송을 아침에 보시니까 네.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나이가 70대인데 그럼 무슨 성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화려한 성행이 뭐 나름대로 육체적인 광활한 성행이는 뭐 30, 40대, 50대까지고요. 60대, 70대는 소위 말해서 부부간에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살짝 껴안는다든지 침대에서 손잡고 있는 것, 가벼운 스킨십 이것도 저희들은 성애의 일부라고 넣죠.
네.
그런 것조차 없는 부부들 말이죠. 요즘도 조론,
그쵸.
예, 섹스리스 하여튼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저희 사례를 얘기해드리면요.
예.
이제 외도를 해서 이제 부부가 와요.
네.
아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강 박사님 뜨니까 저희 병원 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면 일부 여성 환자분, 아내분들이 막 화를 내요. 어떻게 화를 내냐면 이 인간의 성기능을 완전히 그냥 거세를 해버려야지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성기능을 회복시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성범죄도 그런데
예.
뭐 거세까지 생각하거나 또는 성욕을 억제하는 약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오히려 성기능이 부실한 분들한테서 더 강한 작업을
그렇죠.
통해서 성생활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이제 사실은 부부 사이의 성적 만족, 남편의 성기능 문제, 그다음에 친밀감을 올리는 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남성의 성기능이 만약에 부실하다. 그래서 당신 뭐 나이가 드니까 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약간 위로하는 건 좋은데 그런 위로를 떠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요즘 건강관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가서 이 성기능 문제도 좀 다뤄보자.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실패할까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실패하기가 두려워요.
네.
두려우면 피하거든요. 성행위를. 부부는 섹스리스로 가고. 그러면 이게 남성의 본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뭐 친구 같은 부부 사이로 잘 지내 이렇게 얘기들은 해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뭐 혼자 부부가 섹스리스라면 제일 쉬운 방법이 혼자 남편이 자유를 한다든지 반드시 그 이상의 외도, 성매매 이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성기능 개선도 치료에 포함시키는 게 사실은 맞고요. 다만 무작정 성기능만 강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성기능이 소중한 배우자와 바깥으로 아니고 소중한 배우자와 바람직한 성생활을 이어지도록 복귀시킨 게 실제 치료의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아내의 얘기를 잠깐 덧붙인다면요.
네.
남편의 성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서 아내 쪽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까 왜 공허감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 중에서 우울감, 우울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이 과거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현재는 썩 아닌데
네.
끊임없는 자발적인 우울증에 들어가서 남편과 성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왜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이런 여성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군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부 사이의 외도 문제, 그리고 외도남, 외도녀의 특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성의학 전문가 강동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희의 노래 아모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한 아침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잡곡 세트와 친환경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끝곡 조항조의 사나이 눈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